레위기 25장은 희년에 대한 이야기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년은 이제 안식년이 7년마다 오고 그 안식년을 7번 해서 7, 7은 49, 49년 다음 50년째가 희년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50년째 희년 때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밭 농사도 짓지 말고, 그러니까 이 49년 안식년 때 쉬어야 되죠. 50년 희년 때도 쉬어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파종을 하니까 3년을 사실은 먹을 것이 이렇게 비축되지 않냐면 살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농사 안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하여서 그 희년이 이르기 전에 풍성하게 먼저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풍성하게 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희년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희년에는 해방과 자유가 원래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종되었던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고 토지를 팔았다가도 다시 희년이 되면 원 주인에게 돌려보내고, 또 채무 이자는 또 채무는 다시 갚지 않아도 되고, 뭐 이런 엄청난 혜택이 이 희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희년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구원과 해방과 자유함을 주는 그 희년 정신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희년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땅을 사고 팔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와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희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23절에 보니까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름이니요, 나그네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했어요. 원래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로 있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냥 너 이거 관리해라 하고 주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38절 말씀 봐보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주인이죠. 예,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각 지파별로 기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여섯부터 여기까지 농사 지어라. 그래서 다 이렇게 농사 짓고 11조 드리게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원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무상으로 잠시 거주하는 세입자고 나그네고 순례자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더 편하고 더 부호하고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땅을 사고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주인에게 원래 돌려줘야 된다. 희년이 되면 땅을 사고 팔았다가도 그건 이제 희년이 되면 돌려보내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것인데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업이 그래서 그렇게 소중했습니다. 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그 나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보 포도원 아합이 그 별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인데 그게 너무 욕심 나가지고 야 그건 나한테 좀 팔아라 그랬더니 나봇이 안 팔았잖아요. 그 안 판 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이세벨이 그냥 어떻게 이 악의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돌로 쳐 죽이고 그것을 억지로 빼앗았어요. 그런데 이 나봇은 자기 조상에게 주신 이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건 거죠. 그런데 나봄만 죽은 게 아니라 나봄과 그 아들들까지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기업의 소중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죠. 믿음이죠. 이 믿음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누구에게 파고 살 일도 아닙니다. 이 땅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기업인데, 바로 그 기업은 믿음을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 이 믿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건 사고 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숨 걸어서 지켜야 될. 그래서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기업, 하나님의 기업, 이 믿음의 기업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뭐 사고 팔고 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사실 해와 공기와 또 이 비 이런 것이 독점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땅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역시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우리 맡겨주신 것을 가꾸고 돌보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예,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의 청지기지. 그래서 우리는 흔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주인의식이 아닙니다.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떤 의식으로? 청지기 의식으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이 주인 의식으로 섬기다 보면 자기들이 주인 되어서 이 교회가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여서 양육하도록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우리는 그냥 세입자로서 나그네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할 뿐이다. 이게 나그네 정신이죠. 그런데 마치 내가 주인이냐, 내 토지가, 내 집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주인이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맡겨주신 세입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섬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희년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는 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임대료, 그 임대료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죠. 뭘 통해서, 아까 찬송 그랬던 거, 우리 뭘 주님께 드릴 것인가, 뭘 하느냐, 너는 무엇을 하느냐, 나는 몸까지 너를 위해 줬는데 너는 무엇 하려느냐, 무엇 주려느냐, 찬송 그랬죠. 그런 것처럼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임대료는 무엇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주님께 내가 갚아야 될 임대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인데, 가정도, 일터도, 그리고 땅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겨주신 것에 불과하지 영원한 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영원한 내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그래서 나그네 정신으로 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바로 나그네로 살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로 살면서 항상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돌아갈 본향을 이야기했더라면 진작 돌아갔죠. 그 본향이 고향, 저기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바로 본향 천국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나그네 정신을 살았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동안 우리는 관리하다가 그냥 갈 뿐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정신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고팔고 하지 마라. 사고팔고 했다가도 이제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다시 하나님이 이 각 지파에게 주었던 대로 그렇게 되돌려줘라라는 것이 오늘 희년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토지를 이렇게 사고 이렇게 팔았을 경우에 자기가 갚을 힘이 있으면 이제 금방 그것을 되찾겠지만 갚을 힘이 없으면 가까운 친족이 기업무를자 곧 고엘이라고 그러죠. 구속자가 되어서 그 가까운 친족이 대신하여 그 빚을 청산해주고 그 땅을 찾아서 그에게 돌려주라라는 거. 그게 기업무를자죠. 그걸 잘 가장 잘 드러내주는 책이 룻기였습니다. 룻기 보아스 기억나시죠? 보아스가 기업무를자가 되어서 이 룻의 집 나오미 그 집에 팔았던 토지를 다 다시 되찾아 줍니다. 그리고 자식을 있게 자식의 대를 잇도록 해주는 거. 이게 기업무를자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고엘 제도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기업무를자 혹은 구속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업무를자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죄 때문에 사탄에게 팔린 우리의 영적 기업을 되찾아주는 구속자 고엘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기업무를자 진짜 기업무를자는 예수님이다.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이죠.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그 가정에 땅을 되찾아주고 대를 잇게 해준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자유를 다시 되찾아주고 오늘 이 광복절인데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아주고 또 잃어버린 그 구원의 은혜를 되찾아주고 이 우리의 기업무를자 고엘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 희년정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35절에서 38절 말씀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름인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그랬어요. 왜요? 원리는 너희도 나그네였잖아 그러죠. 너희도 나그네였으니까 옆에 나그네처럼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서 거름인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 흘려보내라. 전도서 11장 1절에 내 식물을 흐르는 물에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면 내가 진짜 필요를 할 때 여러 날 후에 다시 희한하게 그것이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부메랑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면 내가 어려울 때 그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원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면 반드시 아니 흐르는 물에 식물을 던지는 것은 사실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언제 그것이 내게로 오겠습니까? 그런데 내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필요할 때 내게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학대받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자 출애굽 사건은 신년의 출발이고 자 모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38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라 했어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이 출애굽에서부터 진짜 이 희년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희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때 그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도 그런 나그네였고 너희도 그런 어려운 때 그 도움을 받았잖아. 그러니 이제 어려운 이웃을 보거든 너희가 도와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 띄울 수 있나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 학대한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것이니라. 또 잠언 17장 5절도 또 비슷한 말씀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조롱하지 말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지 말라. 그를 지으신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자,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 이것이 신년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용서하고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준만큼 돌려받거나 받은 것을 계산하고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또한 그것을 흘러보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희년 정신에는 이런 정말 놀라운 이 희년만 우리 정신을 제대로 회복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아마 행복해질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희년의 원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마음 품으라. 곧 희년의 정신, 이 마음만 우리에게 있으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우리가 관리 청지기에 불과하다. 청지기로서 사명 잘 당하다가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하였도다 칭찬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내 주인 대신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족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하였도다 라고 칭찬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 그리고 흘러보내는 삶 이것이 희년 정신인데 오늘 광복절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희년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 오늘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이 희년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희년의 은혜로 또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